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는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그리고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려준 내용까지 5절까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오늘 읽었는데요. 6절부터 13절까지가 다윗이 자신이 범했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죄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과 내일 보는 내용이 죄를 은폐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를 다윗이 행동한 모습이고요. 그 뒤에로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번째로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래서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자, 죄를 은폐하는 것이 이제 두 번으로 나누어서 오늘 9절까지, 내일 10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려갑니다. 6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임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나와요.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을 합니다.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이게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다윗은 처음에 간음을 할 때에 바세바의 남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채로 간음을 했다가 도대체 남편이 누굴까 이렇게 찾은 게 아니에요. 남편이 누구인지 알고 친정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알고 그런 상황에서 죄를 범한 거죠. 그리고 이 결과를 어떻게든 은폐하려고 하니까 뭐 바세바에게 묻지 않고 남편인 우리아를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행동이 처음에 다윗이 먼저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 이게 다윗이 이 결정을 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가 걸렸는지 일주일이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속으로는 무진장 고민했겠죠. 아마 여러 가지 옵션을 두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많이 생각하다가 나름대로는 이게 제일 낫겠다 싶어서 선택한 것이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겉모습만 놓고 보면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아마 같이 전쟁터에서 전쟁하던 우리아의 동료들 그리고 요압 같은 사람은 우리아를 축하해 주었겠죠. 야, 여기서 다 우리 친구들 죽고 전쟁하고 들판에서 잠자고 허대고 다니는데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가 너는 무슨 일로 이렇게 휴가를 받아서 다시 돌아가냐. 그리고 다 축하해 주었겠죠. 아마 우리아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 채 그냥 어쩌면 여하튼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전쟁하고 있다가 얼마라도 휴가를 받았나 보다 하고서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정말 아무 사정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지금 전쟁은 요단강 동쪽 암몬 라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이 우리아가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무엇보다 아내가 있던 바세바가 있던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다윗과 우리아가 만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절에 보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죠.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우선은 요압의 안부를 묻고요. 그 다음에는 군사의 안부를 묻고요. 그리고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요건이 없는데 이런저런 우리아와 관련되어 있는 전쟁터와 관련되어 있는 소식들을 쭉 묻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말을 돌리는 거죠. 이런저런 주변적인 얘기를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뒤로 빼놓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8절에 보면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다시 또 이야기해요. 이게 진짜 하고 싶은 얘기인 거죠.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이제 집에 내려가서 잘 쉬어라 이런 뜻입니다. 발을 씻으라고 하는 말은 목욕을 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고대 사회에서는 부부관계를 갖는다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잠을 잘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선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이제 우리아가 집으로 이제 가는 줄 안 거죠. 나가니까 잘 먹으라고 음식물을 잔뜩 이렇게 싸가지고 뒤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먹던 음식물을 상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겠죠. 결국 이렇게 해서 다 나갔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9절에 벌어지죠. 9절에 보면 우리아가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나옵니다. 이제 다윗이 행동한 것이 나왔는데 9절에 그러나 우리아는 어떻게 했는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배려한 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그러니까 집으로 안 가고 왕궁 문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행동을 하는 것도 보면 개인적으로는 참 우리에도 독특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전쟁터에 왔다가 휴가를 나왔으면 집에 가서 잠을 자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나만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자느냐. 이제 내일 더 살펴보겠지만 그리고서는 그냥 문 앞에서 자는 겁니다. 이게 왕궁 문에서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잤다. 이 표현을 다르게 말하면 여기는 따뜻한 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한 데서 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천막을 치고 잤던 뭔가 잠잘 만한 그런 요소가 되어 있긴 했겠지만 집만큼 편안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냥 전쟁터에서 지내는 것처럼 비슷하게 그렇게 잠을 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좀 쓸데없는 궁금증이긴 하지만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갔잖아요. 이 왕의 음식물은 어디로 갔을까? 왕의 음식물은 우리아의 집인 밧세바에게로 갔을까요? 아니면 우리아가 가지고 같이 잠을 자던 자기 동료들과 나누어 먹었을까? 사실 이건 부수적인 거기 때문에 별로 성경에 관심을 안 두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튼 이렇게 되어서 결국 이 구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나름대로는 치밀하게 생각하고 나름대로는 계획을 잘 세웠지만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언제 한번 제가 대학생 때 군인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생활하시던 분과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같이 가족들과 사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쭉 지내다가 한 달에 한 번쯤 집에 들어오신대요. 그러면서 그 하시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우리는 금슬이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항상 부인을 오랜만에 보기 때문에 늘 보고 싶고 또 보면 사랑스럽고 그래서 사이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다윗이 생각할 때는 오랫동안 전쟁터에 있었고 부인과 떨어져 있었고 따뜻한 집밥, 따뜻한 방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내와 오래 떨어져 지냈으니까 아, 집에 오면 부부관계를 가지고 그럼 그걸 통해서 임신을 한 것이다. 이렇게 속일 수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는 꾀를 잘 낸 거죠. 상당히 내가 꾀를 냈지만 정말 지혜롭게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윗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다윗이 말하는 것, 다윗이 행동하는 것과 달리 우리아의 생각이 정말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살펴보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데 첫 번째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을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자, 이 오늘 본문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다시 한번 잘 염두에 두었으면 싶은 내용을 한 두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 누구나 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다 알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과연 이것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는가. 그러니까 죄를 안 범하는 게 제일 좋죠.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죄를 안 범하고 살아야 됩니다. 죄는 생각하지도 말고 짓지도 말고 죄는 그림자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상책입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근처에 가지 말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우리들에게 형벌을 가시는 가장 큰 이유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다 죄를 범하니까 죄를 범한 이후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선택했던 이 해결책, 죄를 지은 이후에 행동했던 이 해결책은 이게 어떤 종류의 해결책이든 이것을 평가할 때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떤 종류의 행동을 해도 그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니까 우선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밧세바에게 죄를 범한 것이니까 밧세바에게 회개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에게 죄를 범한 것이니까 우리아에게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들에게 죄를 범한 것이니까 자기 아내들에게 회개하고 해야 합니다. 뭐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이브하게 이야기해서 만약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하면 돌에 맞아 죽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이게 회개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그리고 다른 것을 해결책으로 찾는 그런 모습이에요. 결국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를 속이려고 하고요.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요. 자기만 어떻게든 빠져나갈 길을 찾는데 이게 참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운 그런 지경들을 만나는 것이죠. 나중에 가면 지금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되면 우리가 쭉 본격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압살롬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다윗 인생에 있어서 후반부에 제일 중요한 사건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왕좌에서 쫓겨나서 도망다니고 막 험한 꼴들을 당하는데, 근데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 집안에 강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딸을 성폭행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 모든 문제들이 되는 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윗이 지금처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회개하지 않고 나서 지내왔던 모든 것들이 그 순간 덮여진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참 뭐 요즘은 안 그럴 때들도 많지만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심판하신 경우가 많아서 다윗이, 다윗의 자녀가 이런 성폭행을 당하거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런 지경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이거고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점은 중간중간 말씀드리면서 본문 설명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다윗이 생각할 때는 참 지혜롭게 일을 잘 꾸민 것처럼 보여요. 야, 이게 참 이거 정말 묘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금만 객관적으로 보면 옆에 있는 제3자 입장에서 놓고 보자면 우리가 훈수를 두는 사람이 더 잘 보인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임신했다는 사실을 누가 알려줬나요? 바세바가 알려줬잖아요. 우리아가 바세바랑 가서 동침을 했다고 치자고요. 바세바가 모릅니까? 알잖아요. 그 아이가 자기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바세바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또 무엇보다도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다윗은 아직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이 사실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우리아만 속이면 상황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바세바. 중간에 다리를 놓으면서 왔다 갔던 사람이 언급된 사람들만 세 사람입니다. 바세바를 알아봤던 사람, 바세바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갔던 전령, 바세바가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보냈던 사람, 언급된 사람만 세 사람이에요. 이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아에게 뒤집어 씌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아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아, 저 아이는 우리 아이 아닌가 보다. 그때 휴가 나와서 그때 임신을 했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죄를 지으면 그리고 사람이 다급해지면 굉장히 어리석어집니다. 참 지혜롭던 사람이 왜 저렇게 멍청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할까 싶은 그런 어리석은 지경이 돼요. 그래서 죄는 사람의 생명도 덮고 사람의 지혜도 덮고 밝았던 눈도 덮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이건 뭐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도 늘 겪던 그런 일들이고 만나는 그런 경우들이죠. 가끔 보면 뭐 안 그런 가정들도 있겠습니다만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가서 돈 가지고 가서 오락을 하거나 뭐 사고 싶은 걸 샀는데 엄마한테 거짓말 한 거죠. 학용품 사게 돈 주세요. 참고서 사게 돈 주세요. 이렇게 하고서는 그 돈을 조금 빼가지고서는 자기 원하는 대로 썼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덮으려고 하다 보면 한 가지 거짓말하면 다른 게 드러나고 다른 게 드러나서 또 그걸 또 덮으려고 거짓말하면 또 다른 게 드러나고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때가 없습니다. 사람이 다윗도 그래서 참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참 자기 딴에는 깔끔하게 처리할 줄 알았지만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은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지껏 다윗이 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처럼 큰 죄를 범했던 적이 있었는가? 혹은 큰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작은 죄라도 범했던 적이 있었는가? 무슨 말이냐면 죄를 범했을 때 적절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처리했던 과정을 겪어본 적이 있는가?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생각해보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은 아니겠지만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이 무언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을 지경이 되었는데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넘어갔다.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생각날 만한 그런 사건이 없어요. 다만 몇 가지 짚히는 것들은 있어요. 가령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지만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 형벌을 받게 되죠. 아니면 막 미친 척하고 도망치든지 자기 부인들이 전쟁터에서 포로 끌려가든 이런 지경을 만났죠. 그렇죠. 그래서 죽을 지경을 만나는 때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믿음으로 해결하기는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회개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찾는 그런 과정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다윗이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있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심판당한다고 하는 것을.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은 언약궤를 옮기면서 웃사가 언약궤를 만졌을 때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죽임당한다고 하는 것을, 형벌받는다고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은 있는데 그때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는 못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만약 죄를 짓고 회개하는 법을 배웠더라면 어땠을까? 죄를 안 지는 게 제일 좋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또 안타까운 점이 그겁니다. 이게 간음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늘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부인이 여럿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부인을 얻고 유아 과정이 어찌 되었든 두 번째 부인을 얻을 때 그때 하나님께 벌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결혼하는 과정들을 보면 남의 부인이었던 사람, 물론 그 남자가 죽었기 때문에 데려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을 놓고 봤을 때 별로 합당치 않게 결혼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도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당초 처음부터 싹을 잘라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두 번째 부인을 얻을 때부터 심판을 하시거나 다윗이 그때 심각하게 회개하거나 이랬으면 아 이런 지경까지 안 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좀 있기는 합니다. 여하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윗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회개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죄를 짓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든 덮고 다시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경험들은 있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라고 선택했던 그런 모습들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배우는 첫 번째 모습이 이 사건이 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불행한 거죠. 사소한 것들에서 회개하는 법을 배웠더라면 큰 문제에 있어서 이런 큰 죄를 범하거나 큰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말씀드렸습니다. 내일도 또 다른 측면에서 다윗의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살펴볼 것인데 결국 우리가 죄를 범하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수치스러워도 그리고 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윗처럼 죄를 은폐하려고 머리를 짜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래서 회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크고 작은 죄악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용서받는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신 것 기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리석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죄가 많지만 회개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 베푸신 것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임을 주님 앞에 또한 고백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허물이 있는데 죄가 있는데 기억치 않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